제4장 바울과 생명. 이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특별한 공헌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유추한 바 있듯이 장막으로 상징된 그의 특별한 사역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사역의 전반적인 주제를 특별히 살펴보는 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구속에 관한 신성한 계획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개인적인 성장 등과 같은 광범위한 영적 계시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죄인이 어떻게 왕국의 문에 들어가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는가와 우리가 들어간 후의 결과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성화되는 것,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성령 안에서의 행함, 아들의 명분과 하나님의 목적 등과 같은 몇 가지 중대한 주제를 강조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책에서 이러한 주제들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말한 영적인 것에 대한 믿음과 체험은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실을 보는 것에 근거합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함께 부활하였고 함께 높여진 사실을 보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고 우리의 타락한 천연적인 성품에 사형 선고를 내리셨으며 그 판결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몸에 집행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받았고 그분 안에서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 안으로 들어간 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의 문과 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원칙을 세우고 나서 생생하게 기록한 한 장을 통하여 믿는 자로서 그가 자신의 천연적인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 한 철저한 실패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가능하다는 그의 영광스러운 발견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내주하는 능력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의 지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초월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일종의 계속적이고도 부단한 기적이자 모순입니다. 그것은 거듭남이 내면에 심어준 신성한 생명을 인하여 성령을 조차 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죽을 몸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생명이니라. 우리는 먼저 장막 짓는 사람 바울과 또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의 깨달음을 말하기 전에 바울 그 자신을 보고 그의 몸에 분명히 나타난 보증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계시다는 모순을 통하여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 관하여 생각할 때 여러분은 그가 쓴 고린도후서에 주의해야 하며 또한 이 서신의 특징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서신이 특별한 까닭은 그것이 바울의 내재적인 생명과 체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의 가장 개인적인 서신, 사실 모든 신약 서신 중에서 가장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이 서신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그렇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린도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그에게 그것을 쓰도록 허락하셨으며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 밖에 다른 서신 안에 감추어진 어떤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서신들은 온통 가르침으로 충만하지만 이 서신은 오히려 베일을 벗겨서 간단명료하게 가르침 뒤에 있는 사람을 보게 합니다. 다른 서신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제시하지만 이 서신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계시를 의탁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나는 우리가 이 일을 쉽게 확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을 선택하셨다고 말하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하신 약함이 바울의 몸에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하나 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고린도 후서 1장에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당을 짓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하는 바울이 여러 가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그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혼란한 일들을 엄격하게 다룬 후에 13장에서 그의 그 유명한 사랑편을 썼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2장에서 그는 앞에 서신에서 왜 그렇게 엄해야 했는지에 대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수신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돌아보는 것에 대해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은 그 자신이 금전 문제를 대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만일 금전 문제에 분명하지 않다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며 사람이 옳지 못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도 옳지 않기 마련이라는 것이 하나의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은 신약에서 가장 분명하게 부활에 관한 교훈을 말해주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한 주제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음과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존하게 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교리는 모두 체험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오직 체험만이 사역의 기초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론에 근거한 사역은 빈곤을 초래할 뿐입니다. 이는 생명의 사역은 본질상 체험에서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은사와 말하는 것을 언급하는 데 반해 고린도후서는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울 안에서 역사함으로 그는 생명을 얻었고 그에게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사역과 그의 모든 서신에 나타난 사역은 고린도후서의 사람의 바탕을 둔 것입니다.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미 지적했듯이 바울에게서 모순의 요소처럼 보이는 모든 것을 산출한 결과를 살펴봅시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자세히 읽을 때 우리는 마치 두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자기 속에 있는 바울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입니다. 그를 관찰한 사람들은 그가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외면적으로 볼 때 그는 겸손하고 말이 시원치 않았고 용모도 변변치 않았지만 그는 오히려 상당히 믿음직스럽고 용감하고 지식도 풍부했으며 그가 쓴 서신은 중하고도 엄하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대하거나 일을 처리할 때 항상 시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사람도 외모에 따라 알지 않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내적으로도 이러한 모순된 요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그가 그의 서신 가운데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과 같은 의미심장한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는 점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바울이 다만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에 이러한 이중적인 느낌을 체험했을 뿐 아니라 이것이 그에게는 항상 있던 체험이라는 것을 표명하는 두 군데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실로 이 서신의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이 말한 모든 것들은 거의 이러한 어조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서신을 관통하는 한 가지 지배적인 원칙을 볼 수 있는데 그 자신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첫 장에서부터 우리는 이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를 보며 마지막 장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질그릇과 보배를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말이 아마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실제적인 본질을 가장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질그릇도 아니며 보배도 아니며 바로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에 대하여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저마다 마음속에 자신이 정한 표준이 있어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표준에 부합되면 우리는 그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표준을 갖고 있었지만 구원받은 후로는 이전에 우리가 칭찬하며 부러워했던 사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칭찬하며 부러워할 만한 가치가 없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 발견한 빛으로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봅니다. 우리가 평가하는 척도가 이제는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심지어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도 어떠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그분에 대해 인간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그분의 참된 본성을 보게 되었고 그런 관점들도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면으로 이 표준을 노력의 목표로 삼고 또 한면으로는 이것으로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척도로 삼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에 앞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해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요구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아마 그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점과 견해를 조정하기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흔히 거룩함이란 질그릇이 조금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소리 없이 좌취를 감출 정도로 어떤 단계에 도달하여 자신의 애호와 감정을 억제할 수 있다면 이것이 거룩함의 경지에 이른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않고 천연적인 관계에 만져지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느낌을 억제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영에 속한 것은 인간적인 면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질그릇을 가리려고 노력하며 질그릇을 볼 수 없으면 거룩하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 그가 아주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질그릇이 드러날까봐 감히 자신을 열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말하거나 행동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외식적이고 인위적인 것으로 자신의 참된 상태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는 질그릇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을 억제합니다. 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는 상태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행하거나 말할 수 있다면 진정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에 도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어떠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힘을 다하여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내가 설정한 표준에 이를 수만 있다면 목적에 도달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했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의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굴에 웃음을 띄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때든지 그가 눈물을 흘리면 그는 더 이상 승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용기를 잃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어떤 환경 가운데 그에게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있다면 그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엄중한 실패를 한 것이라고 추론하였습니다. 사실 그는 내가 정해놓은 표준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날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그가 슬퍼하였다고 말하는 구절을 보기 전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에 관하여 줄곧 이러한 관념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근심하는 자 같다 라는 것을 읽고서 이 말에 붙잡혀 버렸습니다. 나는 바울도 슬퍼하다니 라고 생각했습니다. 후에 나는 그가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읽고서 바울이 정말로 울었을까 하고 의아했습니다. 나는 그가 답답한 일을 당했다는 것을 읽고서 바울이 정말로 답답한 일을 당했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또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는 구절을 읽고서 너무도 곤혹스러워 바울도 절망하였다니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고 자문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체험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 읽어가면서 점점 깨닫게 된 것은 그리스도인은 조금도 인간적인 느낌이 없는 천사와 같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또 바울이 우리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도 한 인간이며 내가 아는 지극히 인간적인 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관념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견해는 단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사람에게서 나온 생각이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바울에게서 이 보배를 볼 뿐 아니라 질그릇도 봅니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뚜렷한 특징은 바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데 있습니다. 두려운 일을 당하나 오히려 담대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나 쌓이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오히려 사망에 이르지 않는 한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에게 나타난 것은 연약함이지만 그는 오히려 연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선포합니다. 당신은 그의 몸에 예수의 죽음이 있음을 볼 수 있지만 그는 도리어 이것이 예수의 생명으로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사람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막대한 능력은 그러한 외적인 것들이 거짓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속이는 자로, 무명한 자로, 근심하는 자로, 가난한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로, 심지어 죽어가는 자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가 담대하게 참되고 유명하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보라, 우리가 살고 라고 말하는 것을 확증하십니다. 능력이 약한 중에 나타남.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이해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모순이 가득한 사람인 것 같으나 그들의 몸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계속해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생명 안에 비밀스러운 모순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모순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완전히 보배이며 질그릇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떤 때에 하나님의 종에게서 질그릇을 보게 된다면 그들은 그에게 조금도 희망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러한 질그릇 안에서 사람들이 그분의 보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사람과 사람의 내면에 있는 육체, 즉 사람의 생명에 부여된 제한성과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완전히 무능력하게 하는 사람의 육체의 본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도 사람의 이 일면에서 육체의 이 일면으로 이끌리기 쉬우며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천연적인 성품 또한 쉽게 육체에게 굴복되기 때문입니다. 본장에서 내가 주의하는 바는 죄나 육체를 용납하거나 핑계를 대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육체는 반드시 거절되어야 하고 십자가의 죽음의 위치에 놓여져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볼 때 연약함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칭송을 받으실 주님은 일찍이 우리를 위하여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도리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사셨습니다. 우리 자신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약한 데서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약함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그가 육체의 가시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 가시가 무엇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가시가 그를 매우 연약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세 번이나 하나님께 이 가시를 없애주시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이 말씀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연약한 사람의 몸에서 온전히 나타납니까? 이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연약함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신성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만도 아닙니다. 이는 신성한 능력이 사람의 연약함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만 소극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며 또한 적극적으로 아무데서나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남겨두시며 그 연약함 안에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에 그분의 능력을 부여하시지만 그 능력은 사람의 연약한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분이 주신 모든 보배는 바로 질그릇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의심 중에 믿음.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것은 믿음에 대하여도 정확히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게 와서 그들의 두려움과 의심을 토로하며 심지어는 그들이 주님을 찾고 의지하려 할 때에도 여전히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님께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고 있는데도 의심은 먼데 있지 않은 손님처럼 끊임없이 찾아든다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건대 진정한 믿음의 보배는 의혹의 엄중한 침입을 받는 질그릇 위에 나타나며 질그릇의 존재는 결코 보배의 존재 가치를 하락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러한 환경 안에서 보배는 더욱더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나의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모두에게 의심하라고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의심은 그리스도인이 궁핍하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믿음에만 있지 않고 의심 중에서의 믿음의 승리에 있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초대교회가 악한 자의 손에서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하여 기도한 것을 회상하기를 좋아합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렸을 때에 교회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성도들은 놀라서 분명히 그의 천사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은 보았습니까? 그들에게는 진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연약함은 여전히 존재하며 의심 또한 마음 한구석에 몰래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이 당시에 마가라 칭하는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에 모였던 믿는 이들이 가졌던 믿음보다도 더 크다고 공언합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처럼 적극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실 것이며 또한 감옥의 문들이 그들 앞에서 열릴 것을 확신합니다. 그들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구나 라고 말할 것이며 빗방울이 떨어지기만 해도 베드로가 또 문을 두드리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지나치게 경솔이 믿고 또한 자신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진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령 가장 경건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 몸의 질그릇은 여전히 존재하며 적어도 그 자신에게 있어서 질그릇은 항상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요소는 질그릇이 아니라 안에 있는 보배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에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꼭 붙잡으려고 할 때에 그의 내면에서는 동시에 자신이 틀리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흔히 그가 주 안에서 가장 강할 때가 아마도 그의 내면에서 가장 무력하다고 느낄 때이며 그가 가장 담대할 때가 아마도 그의 내면에서는 가장 두려움을 느낄 때이며 그가 가장 즐거울 때가 근심이 그를 넘어뜨릴 준비를 다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를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큰 능력입니다. 이러한 모순 자체는 여기에 보배가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보배를 그 안에 놓기 원하신다는 것을 밝히 말해줍니다. 사람의 연약함은 결코 신성한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쉽게 슬플 때에 기쁨이 있을 수 없고 눈물을 흘릴 때에 찬미할 수 없으며 약할 때에 능력을 잃게 되고 사방에 애워싸임을 당할 때에 반드시 매일 것이며 의심할 때에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있고도 확실하게 선포하건대 하나님은 사람이 속한 모든 것을 질그릇 삼아 신성한 보배를 담는 정도까지 우리를 이끌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이라고 느낄 때에 우리는 실망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서는 안 되며 오직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나 두려움이 생길 때에도 우리는 이런 것들에 굴복해서는 안 되며 도리어 주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할 때 보배는 질그릇으로 인하여 배나 큰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 중에 기쁨.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디모데에게 말세의 위기를 말합니다. 그는 반드시 고통하는 때가 이르며 그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세에 대해 이런 위험이 있으니 사람들은 감정도 없게 되고 천연적인 느낌이나 인간의 사랑도 없을 정도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은 물론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나는 일찍이 어떤 사람이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바로 현대화된 조직 속에서 적극적인 유용한 구성원에 대한 요구는 바로 그들과 가장 친근한 사람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 쓴 이러한 서신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지 믿지 않는 이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침입하여 말세에 대해 믿는 이들 가운데서도 발생될 것인가를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부모나 아내와 자녀를 돌보는 책임을 거절하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물론 주 예수께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결코 오늘날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꺼이 부모와 아내와 자녀를 버려야만이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친족을 버리거나 가족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냉정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나는 너무 영적이므로 가정과 어떤 관계도 갖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나는 자신이 가족을 떠나는 것에 개의치 않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러 나갔기 때문에 주님께 충성했다고 선포한 어느 형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는 그가 가족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일은 매우 보편적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러한 것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것은 다른 사람을 돌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가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를 좋아함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여기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한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만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데에 아무런 대가도 없다면 그것은 반드시 잘못된 것이며 그것은 또한 영에 속한 움직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은 거룩하며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우리 내면의 육체에 속한 천연적인 생명과 감정의 힘은 하나님께 만져지고 다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를 얻고자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마음을 굳게 하고 각종 느낌을 억제하여 질그릇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감각하게 되어서 고통스런 상황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느낌을 가진 채로 비록 고통은 느끼지만 다른 한 존재에 의하여 이끌려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질그릇이 있으며 또한 보배가 있습니다. 보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 예수의 생명, 즉 우시고 마음에 슬퍼하시며 마음에 크게 탄식하시고 슬픔을 당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신 그분의 이기는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성은 질그릇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과 그 밖에 다른 그릇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차이는 그릇의 재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내용에 있습니다. 우리와 사람들의 유일한 차이는 기적적으로 우리 안에 보배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기의 아내를 매우 사랑했던 한 형제를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는 근 몇 달 동안 전도 사역을 위해 외지에 나가도록 안배되었는데 그가 집을 떠나려고 할 때에 그의 아내는 엿새 전에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몸이 몹시 약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나에게 편지를 써주며 그에게 전해주도록 부탁을 하기에 내가 그의 동네에 도착해 그 형제의 집에 거의 이르렀을 때에 나는 그가 짐을 진 사람을 따라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나를 보지 못했지만 나는 그가 얼마간 걸어오다가 멈추어 서서는 몸을 돌이켜 그의 집을 바라보고 잠시 머뭇거린 후에 다시 돌아서서 걷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오래도록 지켜보지 않았지만 이미 그의 영 안에 전쟁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 다른 길로 돌아서 먼저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배에 올랐을 때 나는 그에게 형제여,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도 유쾌하게 주님이 진정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몇 개월 후 그가 외지에서 돌아왔을 때에 나는 그에게 이 일을 기억하는지를 물었으며 또한 당시에 내가 은밀한 중에 본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기억하지요. 그날은 내 아내가 아이를 낳은 지 엿새가 되는 날이었으니까요. 집안에는 가정부도 없는데 돌봐주어야 할 아이가 둘이나 있었고 또한 아내에게 남겨두고 갈 돈도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그녀를 내버려 두고 갈 수 없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것이라고 느꼈지요. 그러나 내가 발길을 돌리려고 했을 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내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몸을 돌이켜 배를 탔지요. 이것이 질그릇과 그 안에 담긴 보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기 때문에 나는 이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질그릇이 조금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육체를 벗어버린 영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로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에 있는 보배가 질그릇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음. 끝으로 나는 이 원칙을 다른 방면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질그릇과 거듭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뿌려진 영적인 생명이라는 이중생명, 즉 사람의 질그릇과 거듭남을 통해 우리 안에 심겨진 영적인 생명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작용해야 하는지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우리의 인식은 어떠합니까? 물론 분을 내어 죄를 범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사람들은 죄를 범하는 것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분을 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분을 내고도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모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주 예수의 인성을 보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광풍 속의 바다를 건너실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소리쳤다는 것을 압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그들이 필요로 할 때에 도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시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이 이 일에 대하여 그렇게 강렬한 느낌을 가지시며 또한 이렇게 솔직한 말을 하실 수 있음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역대로 많은 성도들은 이러한 책망으로 인하여 도움을 입어왔습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께 간질병 걸린 아이를 데려왔을 때 그분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 격동되어 그 일의 공과를 배우고자 추구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그분은 바리새인들에게 엄중하게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팔고 사는 자들을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실 때에 성경은 그분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분노로 격동되셨습니다. 주님은 영의 지배를 받는 격동함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아주 적습니다. 그 결과 그에 따른 영적인 권위를 아는 자도 너무나 적습니다. 그분 안에는 결코 모순되는 것이 없습니다. 비록 그분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라고 책망하여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는 또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여기서의 요점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죄와 무관한 분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그리스도인조차도 분을 내는 것과 죄를 범하는 것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둘 모두를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책망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떻게 책망을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아, 이런 사람들은 너무도 적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 우리는 단지 손으로 그의 어깨를 칠 뿐이며 우정 때문에 그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값싼 길입니다. 그를 책망하는 것은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왜 사람을 책망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분을 내면서도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때마다 거의 매번 자신이 책망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성령의 구속을 진실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많은 이들은 성령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게 하는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분을 내고도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아주 높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처리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 안에서 죄를 범하는 것과 분을 내는 것은 분명히 분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와는 달리 우리의 인성은 타락한 인성이며 우리의 육체는 죄를 범하는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기본적인 모순이 있지만 그분 안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분을 낸다면 반드시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을 내고도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것은 주님이 분부하신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곧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그 가운데 깊이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일이 생긴 후에 분을 품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 일에 의해 만져진 바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만져진 바 될 때에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정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화를 내도록 선동될 수는 있지만 날이 저물도록 분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화를 내고도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노할 때에 여전히 신성한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이 풀릴 때 우리의 성난 얼굴빛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깊이 빠져서 이 일을 붙잡고 있을 때에 노여움은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대부분의 주의 자녀들은 분내는 것이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이 합법적인 이유로 분을 내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더 이상 분을 내서도 안 되며 오래도록 분을 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비록 모두가 이것을 안다 할지라도 정말로 슬픈 것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멋대로 분을 내며 그들의 감정을 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극단적인 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든 천연적인 감정을 억압하고 눌러서 이런 문제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일에 대해 냉담하고 일들을 스쳐 지나가며 일들에 의해 만져진 바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첫 번째 부류의 극단적인 사람들에게서는 책망할 수 있는 이유를 쉽게 찾아낼 수 있지만 두 번째 부류의 극단적인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인간의 모든 감정을 억제하여 얼음과 같이 그렇게 냉랭해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상태에 도달한 사람들은 그들 주위의 사람들을 항상 소모시키며 주위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자기 편에서 천연적인 감정의 결핍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감정과 표현력을 사용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그분이 주가 되셔야 하고 우리는 신성한 보배를 가져야 하지만 그것을 냉장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한 보배를 담는 단순한 질그릇이 필요하며 이 질그릇을 통하여 보배가 잘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분을 내고 죄를 짓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말하건대 죄를 범하지 않는 분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을 품을 수 있으나 마음속에는 사랑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을 내도록 격동되었지만 또한 분을 내게 한 그 사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은 분명히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눈물을 흘릴 수 있었지만 여전히 담대하였습니다. 그는 일찍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다.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라고 썼으며 또한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그릇이 숨겨지거나 가려지지 않고 보배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보배가 가장 비천한 질그릇 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일종의 모순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모순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에 이러한 모순은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보배는 가면 갈수록 더 분명히 나타나지만 질그릇은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이것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천성적으로 인내가 없었으나 신성한 인내가 있게 된 사람과 당신이 보기에 어떤 일에 의해서 요동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또 선천적으로 교만한 사람의 몸에 신성한 겸손이 주어진 것과 천연적으로 모든 일에 양보하는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연약한 사람의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 것과 천연적으로 성격이 강한 자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 차이는 가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천연적으로 연약한 사람은 쉽게 질그릇의 상태로 인하여 주님께 대한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합니다. 그러나 내면에 있는 그의 보배의 성질은 이러한 그릇에서 빛을 발하며 더욱더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러할진대 우리가 낙담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형제자매여, 내가 다시 말하지만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보배의 성질에 달려있는 것이지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의 결함에 있지 않습니다. 소극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적극적인 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듯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천성이 급하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고 또 두려움이 많기도 하고 충동적이기도 하며 경솔하기도 하고 성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기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즉, 그들 안에는 동시에 준귀한 보배가 있으며 십자가의 표시가 그들의 인간적인 연약함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보배는 완전히 승리하여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 빛을 발합니다. 이 놀라운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